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대로 요 근래에는 제가 아침 저녁으로 차를 타고 이제 다니면서 미국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목사는 늘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 까딱 잘못하면 그 매너리즘에 이제 빠져서 열심히 뭐 설교한다고 하는데 본인 자신이 아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위선자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한때는 위얼 스미스 목사님 설교 들었고 또 파이퍼 설교도 많이 들었고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도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이 이제 끝난 이후에는 다시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제 아내에겐 늘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풍성한 이런 그 지식을 가지고 또 메가더 목사님 아마 영어를 조금 하시는 분 아마 이렇게 들어보시면 말 그대로 표준 영어를 깨끗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표준 영어를.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게 거기에다가 엄청난 분량의 이런 그 지식 이런 것들이 한 시간 내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야, 정말 대단하구나. 할아버지, 아버지 지금 여기에서 3대째 지금 목회를 이제 하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50년 이상 목회를 하고 바이블 그 주석을 뭐 20권, 30권 이런 그 주석을 다 쓰고 수많은 그런 책들을 쓰고 아마 어쩌면 기독교계에서 지금 살아있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책을 쓰고 가장 많은 책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판매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신 분이 존 메가더 목사님인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그분은 칼빈주의자고 저는 칼빈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저와 많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제가 본받을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설교를 이제 자주 듣습니다. 요 근래에 말씀드렸듯이 메가더 목사님이 아파갖고 그래서 대체하시기 위해서 몇 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왔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스티븐 로우슨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스티븐 로우슨. 이분도 역시 칼빈주의자인데 이분도 역시 깨끗하게 설교를 합니다. 깨끗하게 설교를 해요. 여러 설교를 이제 많이 들었고 또 특별히 제가 1년 전쯤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로우슨 목사님의 그 책을 소개하기도 하고 거기에 첫 번째 챕터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로우슨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 이 특별히 성경 이야기 성경이 무슨 책인가 이걸 듣고 너무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요한복음 강해를 해야 되는데 이 감동이 사라지기 전에 잊어버려요. 저도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거를 좀 그 모티브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교를 하는 것이 그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스티븐 로우슨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 여기에 그 내용을 모티브로 해서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성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이블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이블. 그리스 말로는 비블로스 이렇게 돼 있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할 때 그 책이 비블로스예요. 책이 그리스 말로는 비블로스. 영어로 이거 다시 번역하면 바이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그러한 그 바이블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한 책입니다. 이 안에 가서 본 66권의 작은 책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책들을 모아놓은 전집이 아니고 연속성을 가진 하나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하나의 이야기. 히스토리는 많은 미국 분들이 히즈 스토리, 히즈의 그 히즈가 가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일관된 그런 그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영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인간 기록자들이 그 말씀들을 기록을 했어요. 말씀들은 단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이 있었어요.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학자도 있고 시인도 있고 다른 문화와 배경과 출신과 이런 모든 걸 가진 한 40여 명이 기록한 한 권의 책, One Book, 우린 The Book, 그냥 정관사 더를 하나 붙여서 더 북 그러면 그게 바이블입니다. 여러 책이 아니라 완북이에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가운데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총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총 주제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지금 가서 보시면은 요한복음 공부하면서 20장에 가니까 30절에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중에 일부만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기독교.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기독교의 유일한 경전, 할 수 있는 이제 성경. 이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핵심. 그다음에 정점이 뭐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꼭지점 여기 맨 위에 있는 걸 우리가 정점, 에이펙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정점이 뭐냐는 말이에요. 이 정점. 이 정점은 창세기 1장부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정점을 향해 달려간다 말이에요. 그 정점. 그 정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사복음서는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 I will build my church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 예수님의 교회, 구약에 이런 거 말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생겨난 그 예수님의 내 교회가 확립이 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로부터 시작되는 그 서신서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무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요약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러한 그 시스템을 기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교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성령님 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교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총 주제와 총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런 시스템을 영어로는 크리스천이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말로 그리스도가 기독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가 아닙니다. 성령님 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리스도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의 총 요약이 뭐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자, 가서 보니까 창조 기사가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요.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골로새서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처음에 하늘과 땅과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절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처음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맨 마지막 끝도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구약의 끝을 가서 살펴봤어요. 말라기 가서 보니까 말라기, 마태복음 옆에 있는 말라기. 구약에 가서 보니까 말라기 4장 6절이 맨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5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며 이렇게 해서 주의 날이 오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엘리야가 누구하고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것과 상관이 있잖아요. 구약의 마지막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성경의 첫 구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처음, 구약의 마지막, 신약의 처음, 신약의 마지막, 성경의 처음, 성경의 마지막이 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다. 다시 말해 성경전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신구약 성경의 정점과 핵심은 무언가 이런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우리가 성경전서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여러분 책을 읽으면 책에서 무슨 유익을 얻게 되고 뭘 발견하잖아요. 그걸 하려고 책을 읽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평생 과제가 뭡니까? 성경을 읽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발견해야 되는가?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흘러나가는 맥이 있어요. 이게 무언가? 이거를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그거를 입증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 대한 그런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고 또 엠마오로 가는 그런 두 제자에 대한 노래도 있고 그래서 웬만큼 그런 아는 내용이에요. 이걸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날 뭘 하셨는가 이걸 여러분에게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 십자가 처형이 다 끝난 다음의 일이에요. 24장 가서 보니까 1절에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주의 첫날 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기 가서 쭉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이후에 낙심이 돼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했는데 낙심이 돼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두 사람이 그저 터벅터벅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가서 보니까 13절에 보라 바로 그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그날에 부활하신 사실도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움쯤 떨어진 엠마오로 하는 그런 마을로 가고 있었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일에서 12km 정도 떨어진 이와 같은 조그만 이런 도시입니다. 예수님 오늘 부활했는데 부활한 사실 지금 알지 못하니까 낙심이 돼서 이젠 다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엠마오 마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가서 보니까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에 관해 함께 이야기를 했다. 아마 이 사람들도 3년 정도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며 예수님 하신 모든 일들을 봤을 거예요. 자, 이걸 지금 뭐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특별히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아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랑 돌변을 하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라고 그런 폭도로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니 그래서 결국은 이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왕으로 입성을 한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뭐이나 강도 중에 하나처럼 이 사람이 이렇게 전락을 하더니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갖고 그래서 아리마다 그 요셉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돌무덤에 지금 시신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지금 낙심한 채 엠마오로 가면서 우리 복귀한다 그러죠. 일주일 동안 그런 일어났던 그 일들 도대체 이게 뭘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마음속에 의문이 컸겠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왕으로 입성을 다 했는데 아 갑자기 어떻게 돼요? 아 이분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갔고 그렇죠. 그래서 죽어버렸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너무나 황당하다. 그렇죠.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15절에 그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의논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함께 같이 갔는데 지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다. 17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것들이 무슨 대화이기에 너희가 이렇게 슬퍼하느냐. 예수님이 묻는 거죠. 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거 완전히 낙심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그냥 패배한 그런 사람으로 낙오자가 된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그냥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누기에 이렇게 너희가 이런 슬픈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당신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 도대체 여기 지금 나그네로 있느냐? 지난 일주일 동안 엄청난 일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는데 도대체 당신은 외부에서 지금 와갖고 이 일을 몰라서 지금 묻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났다. 그래서 도대체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걸 보니 당신은 이 근처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아마 지나가는 나그네인가 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다 하시면서 시치미를 뚝 대고 무슨 일들이냐? 그렇게 묻는 거야. 예수님이 시치미를 뚝 대고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러냐? 예수님도 아시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다. 그 일들의 핵심이 누구냐?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대언자. 지금까지 이분이 베푸신 이런 기적들, 이분이 행하신 이런 말씀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많은 대언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대언자가 있었고 했지만 거기 가서 보니까 이분이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말씀하시니까 그냥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기적,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이런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열어주시죠. 정말 말 그대로 행동과 말에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언자였는데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수제사장들과 우리의 치리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분을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정죄를 받게 하고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이 일이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21절 우리는 그분께서 이스라엘 구속할 분이시라고 믿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로마의 압제에서 이 식민지 체제에서 우리를 구속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룰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실 그분이라고 우리는 철저하게 그렇게 믿고 3년 반을 쫓아다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외에도 오늘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 되는 날이고 예수님 십자가 달린 지 사흘째 되는 그런 날이고 그런데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이 거기 갔더니 거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샀느냐. 그랬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거예요. 그래서 또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실제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고 그렇죠. 옷만 이렇게 다 이렇게 접힌 채 그렇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5절에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참 영어로 가서 오 fools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여기 중학교 이제 가면은 단어를 많이 외우잖아요. 단어 영어 단어를 많이 공부해야 그래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100개씩 외웠어요. 하루에 영어 단어를 100개. 1년 하면 36,500개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2-3만 개 알면은 평생 사전 없이 사는 거예요. 평생 사전 없이. 가서 여러분 중학교 때 가서 이거 full 배웠잖아요. full. 그래, full. 가서 보니까 idiot. 이렇게 idiot. idiot이라는 단어 아시죠? 또 더 얘기하면 막 donkey. 그렇게 얘기해서 donkey. 이 donkey야. 그렇게 얘기하면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오 fools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지금식으로 이 어리석은 바보들아. 이게 원래대로 하면은 오 어리석은 바보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거. 오 어리석은 바보들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왜 그렇게 더디 믿느냐. 대언자들이 말한 것을 왜 이렇게 더디 믿느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7절에 어떻게 해요? 모세와 모든 대언자. 그 대언자들의 이야기를 얘기하고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뭐예요? 모세 5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대언자들의 글 그래서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그래서 구약 성경의 39권 이걸 가지고 그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성경을 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강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어요. 아주 엄청난 강해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나타나서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티븐 로우스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살아계신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신 거 아시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 그 살아계신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두 제자를 데리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포인트가 뭐냐. 25절에 대언자들이 말한 것을 왜 그렇게 더디 믿느냐.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자, 대언자들이 말한 게 한 가지 주제다. 한 가지 주제. 구약성경에 수많은 대언자가 있고 39권의 그 구약성경 기록들이 기록이 됐는데 그 모든 인간 기록자, 그 모든 기록이 전혀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조화롭게 한 주제, 한 진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한 주제, 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27절에 가서 보니까 성경 기록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scriptures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scribe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 말로는 graphe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기록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맨 마지막 4장에 나오는 거기는 모든 단어들, 그 단어들이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진리를 일관성 있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나님의 세상 창조를 이야기하고 인간에게 죄가 유입이 돼요. 마귀 때문에 죄가 유입이 돼서 사람이 죽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자, 그래서 사람이 죽는 그 이유가 기록이 돼 있고 동시에 그걸 아니까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죽는 것도 단 하나 이유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단 하나 때문에, 이걸 지금 구약 성경이 일관성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의 도덕과 윤리와 본분, 이게 십계명, 모세 율법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고, 가정과 가족과 그 다음에 인류와 국가의 그런 모든 역사, 하나님의 최종 심판, 천국과 지옥, 이 모든 것이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 일관성 있게 하나의 주제를 이루면서 기록이 돼 있다. 신약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의 연장이 돼서 구약 성경은 모형과 그 다음에 예표와 그 다음에 그림자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의 모형과 예표와 그 다음에 그림자를 다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그 구원도 동일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신약성경이든 구약성경이든 동일하게 기록이 돼 있다.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 전서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그 일관된 것과 같은 주제의 말씀을 구약 성경도 이야기하고,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구약성경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과 성경 전서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동일한 구원 방법,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말하는 성경의 정점과 핵심 메시지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25절에서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 핵심 메시지 25절에서 27절. 그러니까 이거를 잘 하려고 하니까 뭐가 중요하냐? 국어가 중요한 거예요. 국어. 이렇게 읽으면은 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 예, 그래서 국어 실력을 총 동원해서 25절, 26절, 27절을 딱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 이거구나.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25절에 이 바보들아. 그렇죠? 왜 도대체 너희는 모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더디믿느냐. 그렇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그럼 뭘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그걸 그렇게 마음속으로 더디믿느냐. 말한 모든 거. 그럼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런데 26절에 있다는 거예요. 26절에. 구약 성경의 모든 것 요약된 게 26절에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26절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대언자들이 말한 걸 왜 이렇게 마음속으로 더디 믿느냐. 그럼 그게 뭡니까? 하고 얘기하니까 그게 26절에 있지 않냐. 구약 성경의 모든 것들을 요약을 하면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구약 성경이 그 자기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세 번째가 뭐예요?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다. 구약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를 딱 셋으로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고난과 영광을 그리스도가 당하는 것이 마땅히 일어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이.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종합 결론을 내리면 27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고선 뭐라 그래요?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 그래서 시작해서 2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증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펴서 계속 증명을 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알지 않냐? 이거 알지 않냐? 이거 알지? 이거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면 25절부터 27절을 이거를 세 개를 컴바인해서 이렇게 해서 딱 종합 결론을 내리면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 저와 여러분이 구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허탕친 거예요. 허사로 읽은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요약해 주시잖아요. 구약 성경의 대언자님 말한 모든 것을 왜 이렇게 마음속에 더디 믿느냐. 그 모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반드시 고난과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그리고는 구약 성경을 펴셔서 예수님이 쭉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성경을 왜 읽느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맞습니까? 네,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화돼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그런 사람의 합당한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들이다. 자, 예수님이 얘기한 그 성경 기록들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5장에는 아직도 구약 시대예요. 그 예수님 말씀하신 성경 기록은 어디예요? 창세기부터 그 다음에 말라기까지 39권밖에 없어요. 그 39권이 누구에 대해 증언해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이제 다니면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장 2절 가서 보니까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 선포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만 선포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에 이제 반대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니, 로마서부터 그다음에 히브리서까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서 보면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계획.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회피하지 않냐고 다 가르쳤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계획. 서신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조직신학이다, 그 얘기야. 조직신학. 조직신학은 열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첫 번째 성경을 다루는 거예요. 성경론.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영어로 가서 보면 theology proper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신학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proper, 이건 특정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만 다루는 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론이 있고, 성령론이 있고, 다섯 번째 천사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죄론이 있고, 구원론이 있고, 교회론이 있고, 종말론이 있고, 열 가지 주제가 있는데 사도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바울은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한다고 그랬느냐. 그렇죠? 바울이 그랬잖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리스도만 선포한다. 그게 무슨 이게 서로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바울이 조직신학의 모든 내용 열 가지 주제를 다 가르쳤지만 이 세부 조직신학의 세부 예를 들어 거기 나와 있는 인간론이든 지옥에 관한 거든 천사에 관 여기 가서 쭉 이걸 공부해서 이 정점에 가면 거기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관해서 정점에 가서 가면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보니까 그 끝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공부해보니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든 주제들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선포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끝까지 쭉 올라가서 이 정점에 가면 모든 게 다 누구 안에서 통일이 되고 누구 안에서 연합이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한다. 이 강단은 그런 강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 침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5절 변화산상에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버지 하나님이 얘기해 주잖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요한복음 14장 26절 가서 보니까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치신 내용이 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것. 성령님이 성령님의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걸 다시 기억나게 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 말씀만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맨 끝에 가면 예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족속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지금 아버지 하나님도 누구 말을 들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성령님도 뭐만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가르치라고 명령한 것 그것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감당했어요? 베드로가 감당했어요. 나머지 열두 제자가 감당했어요. 또 누가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감당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것만을 가르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신학,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 그런 세부 사항 설명이 모든 게 있는데 이게 다 어디로 이 정점으로 가면 다 누구에게 이렇게 꼬린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꼬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이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 전체를 사용해서 자기의 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의 일에 대해서. 근데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는 여기 옆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끝에 가서 보면 44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 구약성경의 세 부분 여기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다. 이거를 잘못 오해하고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맨 마지막 절까지 모든 구절이 다 예수님에 대한 거다. 이건 완전 넌센스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아간이 범죄한 내용도 있고 그렇죠? 롯이 자기 딸들과 간음하는 그런 이게 지금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오해하고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맨 마지막 장까지 그래서 그 내용이 그냥 구구절절 모두가 다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 영어로 it is wrong. 틀린 거예요. 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왜 잘못됐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엠마오까지 거리가 얼마냐? 11에서 12km 정도예요. 보통 성인 남자가 한 시간에 한 4, 5km 정도 이제 걷습니다. 그렇죠? 그럼 얼마 정도면 갈 수 있냐? 한 2시간 반 정도면 걸을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뭐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하고 이 제자들이 최대 얼마 정도 이야기를 나눴겠냐? 한 1시간 반 정도 걸어가면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눴을 거다. 구약 성경을 눈으로 이렇게 읽는데 얼마 걸리냐? 40시간이 걸려. 40시간. 여러분, 근데 이 사람하고 지금 걸어가는데 시간은 얼마뿐이 없어요? 1시간 반뿐이 없었으니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읽은 건 아니잖아요. 맞죠? 예, 네, 40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얼마뿐이 없어. 시간은 1시간 반뿐이 없으니까 그 1시간 반 안에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핵심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거를 1시간 반 동안 예수님이 강해 설교를 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구약 성경 맥잡기를 한 거예요. 구약 성경 맥잡기를 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맥을 잡아주신 거야. 구약 성경의 맥을 잡아주신 거다. 그 맥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 그 다음에 이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 얼마나 열성이 많은 사람들이었겠어요. 아, 이렇게 하니까 그냥 대언자가 나타나니까,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니 이 대언자가 나타나고 이 메시아가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로마 사람들이 속박해서 우리를 해방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땅의 메시아 왕국, 이걸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온 이 말씀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지 않았겠어요. 외우다시피 애 때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공부를 했으니 그렇게 열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구약 성경을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죠? 그렇게 많이 외웠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데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엮어서, 그렇죠, 그 주제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 주제가 파악이 안 되는 게 무슨 얘기? 읽기만 한 거예요. 외우기만 한 거예요. 배우기만 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뭐 30년, 40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주제가 뭔지도 모르고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이 바보들아, 그 얘기하고 나서 뭐라 그래? 한 시간 반 동안 걸어가면서 성경은 다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거를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한 시간 반 동안 강해 설교를, 구약 성경 맥잡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제가 왜 오늘 이야기를 드리냐?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러면 교회 가서, 교회에서 뭐라?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성경을 읽는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읽어요. 또 요새는 그냥 쓴다 그래갖고 엄청 쓰더라고요. 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아는 내용을 모르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10번, 100번을 써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아는 내용을 모르는데, 주제를 모르는데, 핵심을 모르는데. 제가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 아, 공부 못하는 애들은 밤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밤새. 나 가서 11시 와서 자는데, 근데 1등은 내가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아, 주제를 알고 핵심을 알고 이걸 다 딱 보고 이걸 해야지 그 밤새도록 한다고 1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도 이 성경의 주제와 핵심과, 그렇죠, 이 전체 내용이 무언가를 딱 이렇게 꿰뚫는 가운데 열왕기도 읽고 역대기도 읽고 예레미야도 읽고 이사야도 읽고 스가랴도 읽고 학개도 읽고 스바냐도 읽고 다 이렇게 읽어야 이 틀 안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돼야 성경을 읽어도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들이 수십 번 수만 번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구약 성경의 핵심 주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만 알고 있냐? 이 세 가지 중에 메시아가 오면 영광을 얻고 왕국을 세운다, 이것뿐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진다, 그거밖에 지금 모르니까 그 메시아만 지금 계속해서 바라고 그러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광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림이 있어야 된다. 왜 그걸 모르느냐.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이 있어서 영원 무궁토록 단 한 번 영원한 그와 같은 희생의 예물이 예수님이 되어주셔야 짐승 갖다 계속 바치는 그 일 그건 멈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이거 알지 않느냐? 이거 알지 않? 이게 다 나에 대한 거고 다 뭐에 대해? 내 고난에 대한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을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뱀의 씨는 그렇죠. 여자에 가서 보니까 그녀의 씨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뱀한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 이 머리 상하게 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부활하시더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아 머리를 예,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머리 이거 상하는 건 여자의 씨는 머리를 상하게 하고 예 근데 뱀 이 뱀의 예, 그 씨는 예,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는 건 치명적이지 않아요. 머리 상하면 어떻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생기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그렇죠? 예, 발꿈치를 상하게 되는 그런 일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는 그 일 그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쫓기 전에 어떻게 해요? 어떤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가죽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끄러운 걸 다 가려주잖아요. 이것도 나에 대한 거다. 짐승이 죽어야 된다는 거야.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야.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기사가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제사드린 내용이 아니다. 거기 아벨의 그 희생 제사에는 뭐가 있어요? 양을 갖고 왔잖아요. 양의 기름을 가져왔잖아요. 어떻게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창세기 22장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이 순양이 나타났잖아요. 그 순양을 희생물로 잡아 바치는 그 일, 이 순양의 죽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 그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출애굽기 22장으로 끌고 가서 유월절 어린 양 사건 그걸 이야기 하면서 이 유월절 어린 양 이게 바로 나를 예표하는 거고 나의 그림자고 그 다음에 나의 모형이라고 예수님이 다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 처음부터 끝까지 레위기 아마 27장인가로 되어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 희생 제사가 누구를 가리키냐 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 안에 수많은 양들과 수많은 짐승들이 죽는데 그게 누구를 가리키냐 나를 가리키는 거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민수기 21장으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가면 놋뱀이 나오잖아요. 놋뱀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들리는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된다. 죽는 일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편 22편으로 데리고 와서 1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16절에 그들이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 손과 발을 찌르는 십자가 처형이 있어야만 된다. 그렇죠. 18절에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나에 대한 거다. 그 나에 대한 특별히 뭐야 고난당하고 죽는 것에 대한 거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 13절 그들이 은 서른 개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잖아요. 이렇게 이제 돼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지 않냐. 더 깊은 이야기 하지 못하고 이사야서 42장 49장 50장 52장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이사야서 53장을 가서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뭐에 대한 거예요? 고난받는 그 메시아 그렇죠?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받는 메시아 심지어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놓는 이 고난받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가면서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약을 드립니다. 구약성경이 이렇게 고난받는 메시아가 반드시 와서 대신 속죄 희생물이 돼서 영원 무궁토록 단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 무궁토록 단 한 번 드리는 단번 속죄 희생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갇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성경의 핵심이라고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사역의 맨 끝부분에 갔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내가 다시 일어난다. 이거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나서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한 거예요.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엔 일어난다고 돼 있는데 본인이 나서서 안 일어난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너는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도 있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셔야 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탄에 의해서 어떻게 유혹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모든 일들로 고난을 당한 다음에 이 그리스도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이 내용도 이사야서 5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읽을 수가 없고 하나만 여러분에게 다니엘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이 세상의 모든 왕국들의 끝이 온 다음에 13절에 내가 밤에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가니 그들이 그를 그분 앞에 가까이 데려가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께서 그에게 통치와 영광과 왕국을 주세요. 이게 뭐예요? 천년왕국에 천년왕국을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은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 그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영광을 받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요약이 되어 있냐.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천사가 들어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31절에 보라 내가 내 태의 수태의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 근데 이 영광은 뭐가 있어야 되냐. 고난이 있은 다음에 있어야 되는 거다. 이게 구약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 고난과 영광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구약성경의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시간 반 동안을 걸어가면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핵심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요약하냐. 구약 성경은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거기서 이런 나를 발견해야 된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읽으면서 그 안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영광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 이걸 이해해야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해요. 신약성경 없었어요. 뭐만 있어요? 구약성경만 있잖아요.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선교합니다. 그렇죠? 요엘서 맨 마지막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요엘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지금 믿어야 될 그 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난 다음에 시편 16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시편 132편 11절을 가지고 110편을 가지고 다윗의 주님이 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했더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선포했더니 그날 3천 명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자, 사도행전 7장에 갔더니 사도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강해해요. 신약 성경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을 갔더니 거기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와요. 빌립이 가서 누구를 선포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나와요?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데살로니카에 가서 바울이 성경 기록들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그 성경 기록들이 뭐예요? 구약 성경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다음에 영광과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 그렇죠?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그 말이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 그랬어요. 그 성경 기록들이 뭐예요? 구약 성경 기록들이에요. 구약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야 되냐? 예수님이 한 시간 반 동안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무덤 속에 갇히는 것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승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한 예표다, 나에 대한 모형이다, 나에 대한 그림자다, 바로 내가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하는 실체로 왔다.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핵심.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러면 헛되이 성경을 읽은 거라는 거예요. 눈에 이렇게 암막 커튼이 가려져서 그래서 거기 있는 글자만 읽은 거예요. 글자만. 이거 소용이 없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걸어가는 동안에 한 시간 반 동안 강해 설교를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생겼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마을에 다 도착했어요. 예수님 더 가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가서 식사하십시다. 그래서 같이 가서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님 식사 기도를 하시고 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사라지게 됐잖아요. 눈이 열리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들의 고백이 32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예수님이 사라지고 났어요.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지금까지. 예,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그게 닫혀있던 책이에요. 닫혀있는 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성경 기록을 열어준다. 이게 우리말에는 잘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열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 기록을 열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열어준다고 표현한 거예요. 오프닝 한 거예요. 오프닝. 닫혀 있었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까지 수십 번, 수백 번 봤지만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닫혀 있으니까 어떻게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어요. 성경 기록들 열어주신 거예요. 이 열어준 뻥하고 뚫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였는데 그걸 몰랐구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예,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통해서 이런 희열을 느껴야 돼.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이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구나.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조직적인 한 권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야 그래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재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기 에스라 성경사전 이런 에스라 성경사전 이게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한 시간 반 동안 강해를 하지 않아서 이 사람 평생토록 무지 가운데 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누굴 줬어요? 목사를 줬잖아요. 목사가 그 일을 하라고. 맞습니까? 예, 목사가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좋은 교사들도 주셔서 이런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주고 이걸 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keepbible.com에 가서 거기 가면 무료로 이 PDF 파일을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읽어보시면, 야,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막혔던 것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마음이 뜨거워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기를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청의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또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가운데 아직도 성경 기록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원 이런 데 아닙니다, 여러분. 계룡산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디,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누군지 모르는 그런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서브를 했단 말이에요. 서브하면 어떻게 해요? 리시브를 해야 돼요. 리시브가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어떻게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리시빙 하는 그 일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구원받냐? 첫 번째, 내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죄를 져요. 이게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죄를 짓는 거, 그걸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죄들을 미워하는 거라 여기서 좀 벗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 이 죄들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구나. 너무 추악하고 이게 왜 내 안에서 자꾸 생겨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 가고 지옥을 향해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키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이 있어야 돼. 나를 부인하고 내 지식을 부인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재산이나 이런 모든 걸 다 부인하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180도 돌이키는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은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만 신뢰합니다. 그분이 갇혔던 무덤만 신뢰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그 사실 부활만 신뢰하는 거예요. 대신 속죄. 내가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니 대신 속죄를 힘입어서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이 몸에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덩어리인데 예수님의 의를 이렇게 덮어갖고 하나님 모실 때 의로운 자라고 칭해주는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온 천하 인간 중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옳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만 받아들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의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영원 무궁토록 성령님이 들어와 거하시는 내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둘둘 말하고 봉이 나는 성령님의 봉인 역사가 생겨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모습에 점점 가까워지는 이 성화의 과정,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어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그렇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시 오시는 그 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게 될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어 있으면 부활하는 거고 살아있으면 휴고돼서 어떻게 몸이 완전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가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게. 이게 신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 성경의 메시지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한 구원을 마련하셨다는 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된다는 거,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거, 피를 흘리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 이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성경 전서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